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의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고냐 왕과 유다 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이들이 유배당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이 여고냐 왕을 폐위시키고 나서 여고냐의 삼촌 맛다니아 이 사람을 시드기야라고 이 이름을 개명시켜서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들과 유다의 지배계층, 용사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 의하면 유다 사람 3023명이 유배당했다라고 하는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때 정치, 사회,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다 포함해서 만 명 이상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보고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기득권을 잡게 되는 이런 아주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끌려간 자들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나 서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칼날을 세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새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야긴 왕 몇 년에 이렇게 이 연도가 기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은 자들과 끌려간 자들 사이에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남은 자들도 유배민들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한 것이다. 저들은 재앙을 받은 것이다.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반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징벌을 면했다고 면제받았다고 그렇게 안도했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주십니다. 첫 번째 무화과는 아주 잘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요. 하나는 전혀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이 환상은 1장에 나와 있는 환상과 아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7절까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끌려간 자들일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배민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지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간 것은 징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과정이고 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또 6절에 보시면 이들을 인도해서 세우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질 여부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자질 여부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 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억만가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느냐면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더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유다의 새로 세워진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이들이 남아있음으로써 무엇을 더 믿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했잖아요. 근데 심판은 저 딴 사람들이 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를 더 믿었을까요? 거봐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틀렸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를 더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애굽에 일시적으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영원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이냐?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들. 애굽이 그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9절에 심판하시고 흩으시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고요.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심판당해야 되는 나쁜 무화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칭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또 회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 모든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끌려간 자들, 포로로 간 사람들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자기들의 교만과 나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들도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안하다 더 예루살렘에 안정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순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은 자들 한번 보십시오. 남아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남아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었다. 거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3절에 이들의 상태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해요.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읍. 여러분 가마솥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에 이 고기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고기 같은 자신들을 이 가마솥이 잘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확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년 만년 그 성읍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망,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히 다 무너지고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이 칭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 하며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나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또 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노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나의 안전망으로, 나의 아주 좋은 그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나 그런 만족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나의 안전망으로, 주님만을 나의 의지, 나의 반석, 나의 방패로 삼아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안전망으로 삼았던 나의 의지하였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집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이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